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1월 20일 출범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외교 안보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응 전략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연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2025년이 밝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2025년은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퇴색하고 강한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될까요?
예, 그 말씀하신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퇴색하고 또 강한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시대, 이런 것들은 사실 2025년 새해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에서는 이미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에 이미 고율 관세를 앞세운 보호주의 무역 추세가 굉장히 강화됐고요. 또 미국의 국익을 앞세운 일방주의도 트럼프 행정부 1기의 특징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러시아를 보면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 중인 가운데 권위주의 체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2022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것이 지금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사실상 신냉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이 중국을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집권을 연장하면서 강력한 공산당 지도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때 사실 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보면 2025년에 이 달라지는 거는 이 이미 성격이 뚜렷한 지도자들, 푸틴 대통령 또 시진핑 국가주석, 이런 여건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추가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지도자들의 특징은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국제관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인물들이란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세계 정세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기탁께서 이미 강한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시대에는 시작이 됐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돌입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기자, 새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당극 질서가 점차 쇠퇴하고 다극화 경향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제 국제 질서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도 그 윤 기자가 이제 이미 그 강한 지도자,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 퇴색은 벌써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그동안 상당히 진행돼 왔다, 그러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그 국제 질서는 벌써 미국이 주도하는 당국 체제는 상당히 좀 퇴색을 하고 다극화된 여러 개의 그 질서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됐는데, 그동안의 국제 질서의 좀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1990년대 이제 국제적인 냉전이 종식이 됐죠. 그런 다음에는 얼마간 그 미국이 주도하는 그 단극 질서, 하나의 그 체제가 주도적으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그런 질서가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중국이 빠른 속도로 그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얘기하는 G2 체제, 미국과 중국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그런 두 개의 초강대국이 주도하는 양극 체제로 됐다가, 지금은 이 G2도 상대적으로 좀 퇴색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른 형태의 그 외교 안보의 그 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존의 계속적인 그 전략적 경쟁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이제 그 별도로 주목해 볼 것은 한국, 일본, 호주, 유럽 국가 같은 민주주의 중견국들이 또 다른 하나의 축을 이루면서 나름대로의 그 질서 그 이런 것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동남아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그 중남미 국가들 이른바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지구의 남반부에서 상당한 세력을 불리면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단극체제도 아니고 양극체제도 아니고 여러 개의 축이 있는 파편화된 그 다극적인 질서, 여러 개의 틀 질서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20일에는 워싱턴에서 위대한 미국의 부활,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트럼프의 외교 안보 우선순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논의를 했었지만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특징적인 현상은 해외 문제,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군사 정책이 그 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었다는 겁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것은 이제 국제 정세와도 긴밀한 연계가 있었던 것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금 2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사실 미국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지원국으로서 그 동맹을 규합해서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대리전을 성격으로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중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정세가 복잡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사실상 지속되면서 이것이 이제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거의 본격적인 그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 문제도 계속해서 핵무기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도화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또 대륙간 미사일이죠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으로 해서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사태 그리고 북한 문제 이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우선 현안을 중국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 그리고 전 세계에 가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런 위협, 군사적 위협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역시 그 유세 과정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집권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 전쟁을 최단기간에 해결, 종식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일단 현실적인 다룰 것이고요. 앞서 말한 그 주요 현안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개별 특사들을 다 임명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내려고 할까요?
네, 아직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그 최근의 것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최근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7일 날 그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상좌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문제를 그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트럼프 당선인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좀 설득해다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일단 그 종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종전 결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럽이 좀 촉구해다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럽이 만일 중국을 움직이기 어렵다면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 이 문제를 갖다가 일종의 협상 칩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것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계속 나토 가입을 희망해 왔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것은 안 된다. 우크라이나는 그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종전된 다음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강력하고 잘 무장된 우크라이나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종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안보 보장 이런 것이 중요한데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유럽이 주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면서 휴전 상황을 감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은 이거는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은 보류하고 현 전선을 동결시키는 형태의 휴전 방안을 트럼프 당선인이 그 추진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 분명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지 또 러시아가 여기에 그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이 어쨌거나 그 앞으로 곧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숙원인 서안 지구 합병과 가자 지구 군사 점령을 허용할 경우 팔레스타인 불안정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사실 이것이 네타냐후 총리의 숙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팔레스타인 쪽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사안이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분쟁을 끝내는 방안으로서 약속한 합의사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의 독립국가가 공존하는 그런 것을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 지역에서 말하자면 서안지구 합병이라든지 가자지구 군사 점령과 같은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이런 중동 문제 해결 방안이 가시화된다면은 이것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말하자면 분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어떤 중동 정책을 펼쳐나갈지는 사실 아직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훨씬 더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이다. 이런 기본 원칙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을 좀 더 지속되게끔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중국과 전략 경쟁을 했는데 트럼프가 복귀하면 미국의 대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상당히 그 강경한 압박 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중 전략, 중국에 대한 정책이 비슷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훨씬 더 강경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 중국을 그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거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 또 전략적 경쟁 대상 이렇게 이제 그 규정하고 있는데 아 최근에 그 트럼프 진영에서 나온 그 중국에 대한 표현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전체주의의 적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굉장히 뭐 전쟁의 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제상의 적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력한 아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 중국에 대한 압박을 뭐 할 것이다. 이것은 뭐 불문 가지고요.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그 무역 여기서부터 미국의 그 제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 그동안에 나온 발언을 보면 트럼프 그 당선인은 중국의 그 체육지위를 박탈하겠다. 그리고 또 필수 그 물품에 대한 중국산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60%에 가까운 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여러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해갈지 한국, 일본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중국산 수입품의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미국 선거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압도적인 우위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상원, 하원의 모두 다수당이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강한 권한 그리고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신이 이 공약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공약을 빠르게 실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공약이 상당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그 평가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신속히 이러한 말하자면 조치에 착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고율 관세를 앞세운 이 보호주의 무역 조치는 지금의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악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한 이 미국 소비자들도 이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백악관에 이제서 2기 직무를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 재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하자면 기대 섞인 전망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1기 때도 보면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실제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대로 다 이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요. 앞으로 3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올해 미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을 하는데요. 이에 앞서 트럼프 측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짐이 있었죠.
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트럼프 당선인 자신이 계속해서 이 가능성을 내비쳤죠, 대화에. 그래,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그 밖에도 여러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외교 전문가죠. 리처드 그레넬, 집권 1기 당시에는 이 사람이 독일 주재 대사를 지냈었는데요. 이 사람을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특수 임무 사절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그레넬 그 특사는 잘 아시는 대로 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국무장관 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하게 언론들이 거론할 만큼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외교 책사입니다. 그런 비중 있는 임무를 북한을 담당하는 사실상 특사로 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북한 문제에 주력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말하자면 힘을 쏟을 것인지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알렉스 웡, 이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대북 특별 부대표를 지냈고요.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지냈습니다. 이 웡 전 부대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대북 협상의 실무를 맡기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알렉스 웡 그 부보좌관 지명자만큼 미국과 북한 간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협상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관료는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정상회담을 당장 추진할 것 같지는 않지만 친서를 주고받거나 특사 파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그 1월 20일 출범하지만 외교적 그 우선순위는 북한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외교적 우선순위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중국 문제, 미국의 그 국내 경제 이런 것이고요. 북한은 물론 그 우선순위에 포함돼 있지만 그 순위가 뭐 한 중간 아래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이 미북 간의 문제,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문제가 미국의 정부의 그 공식적인 어떤 그 아젠다 이거보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 개인적 그 아젠다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요. 이거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개인적인 친분, 개인적인 외교를 통한 어떤 해결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요.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나 정상회담 또는 뭐 협상 이런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그 국무부의 정책이다 이것보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적 아젠다다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그 집권한다고 해서 정상회담이나 뭐 미북 간의 접촉, 정부 간의 접촉 이런 형태로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것보다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거나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을 축하한다 이런 친서를 보내는 이런 개인적인 형태로 되거나 또는 그 아까도 그 특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특사를 평양에 보내서 어떤 그 개인적인 우호, 친성 관계 이런 것을 보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월에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핵 협상을 할 용의가 없다는 뜻일까요?
사실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협상 재개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보면 앞서 협상을 해보았는데 미국은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계속해서 제기했던 것이 적대정책 폐기입니다. 철회 내지는.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강조한 것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관련해서 이번에 말한 것도 대화에 용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거꾸로 대화를 한다면은 이러한 조건들이 그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이런 그러자면 조건을 부각시키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것은 그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 요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2026년에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그동안에 쭉 추세를 보면 중간 선거가 실시되면은 그 집권한 대통령이 그 상당히 좀 의석을 잃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아마 뭐 취임 첫 해에 무슨 상당한 그 외교 안보적인 어떤 그 업적 이런 것이 쌓지 않는 한은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를 맞는 것보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우호적인 제스처 또 정상회담 이런 걸 추진을 해서 국민들의 그 관심을 끌고 그래서 이것을 그 자신의 그 외교 안보적 그 업적으로 포장을 해서 중간 선거를 그 맞이할 그럴 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에 이루어진 미국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가 협상의 목표였는데 미북 간 협상이 재개되려면 의제와 목표 설정부터 새롭게 협의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전문가들이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은 지금 사실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국가 정상화, 외교 정상화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미국 내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이제 난망하다,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비록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말하자면 포기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로서 삼아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의제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초기부터 이것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지 또 핵 고도화라든지 그리고 핵 역량을 더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 말하자면 군축협상입니다. 상호 위협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요 의제로 삼아서 가령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든지 미한연합훈련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또는 중단하고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도 이미 시행했었던 그런 조치들이었고요. 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 제재 완화 이런 방안도 어느 정도 들어주어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려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은 이제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일부 핵시설들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이제 협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비핵화, 궁극적인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협상이 성사될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러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와 밀착을 했는데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할까요?
방문 가능성이 많습니다. 큽니다. 지난번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6월에 그 평양을 방문했을 적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모스크바로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그 북한이 그 초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모스크바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은 그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그 전승절 열병식에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올해는 그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 그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회로서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점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올해는 틀림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지난 매년 한 3년간 그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올해도 아마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기술 그리고 전투기를 받으려고 한다는데 이게 올해 중에 가능해질까요?
예, 사실 이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양측이 어떤 그 말하자면 지원을 하고 제공하고 이런 것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이나 무기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개되기까지는 사실 추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고요. 어쩌면은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은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의 대가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전투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으로 도입이 된다면은 당장 눈에 띄겠지만 중요한 말하는 핵 관련 또는 미사일 관련 기술은 이것이 이제 포착되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에서의 그 협력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으로 어느 때보다 원활히 진행되고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이런 신형 기술과 무기의 지원과는 별개로 현금 그리고 식량 등 지원, 이런 현물 지원들이 일단은 당장 눈에 띄는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에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이 또 추가 파병을 할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그 북한이 그 추가로 그 러시아에 그 파병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규모가 11,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 또는 그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그 발표를 보면 이미 그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이 1,100명 정도가 그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는 데면은 전체 병력이 한 10% 정도가 벌써 사상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정도 병력으로 갖고는 무슨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아마 북한으로부터 좀 더 파병해 주길 원하고 북한도 가능한 한 파병을 더 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 이런 것을 좀 올리려 할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앞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북한은 사실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몇 주 후에 새롭게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미국 행정부가 어떤 입장이나 정책을 펼칠지를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원칙적인 최강경 대응 전략을 밝히면서도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입장이나 정책이 어떤 형식으로 가시화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에는 여전히 관심이 있지만 그 조건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말하자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정책이 나올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원칙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원회의에 보면 한국에 대한 발언이 상당히 그야말로 이례적일 정도로 없습니다. 실제로 안 한 건지 아니면 발언을 했는데 뭐 공개가 안 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동신문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흔히 나오는 대남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굳이 이제 찾아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방공 전초기지다 이렇게 비하한 것 이게 그 한국에 관한 그 언급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당히 그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외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한국에서는 그 아시겠지만 그 탄핵 사태가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것을 그 여러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탄핵 사태를 굉장히 주의 깊게 관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그 탄핵 사태 괜히 불필요하게 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논란을 자초하고 싶지 않다. 아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역시 그 북한의 현재 지금 모든 정책의 초점은 한국 그 남북 관계보다는 북러 관계 러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러시아에 지금 북한이 사상 최초로 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파병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정책이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착하고 러시아로부터 최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는 것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굳이 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상황과 전망 그리고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의 배경과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요. 건강하고 또 희망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인데요. 특별히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이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극지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볼까 합니다. 이 극지 탐험이라는 것은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10세기 그린란드에 정착했던 바이킹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몇 명의 탐험가들이 극지 탐험에 나섰는데요. 그중에 남극점과 북극점에 자신의 발도장을 찍는 데 성공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극지 탐험에 성공한 여성 히스토리 메이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성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문입니다.
네. 자, 일단요. 북극하고 남극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극지의 차이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북극하고 남극은 지구의 서로 극과 극에 위치하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할 것 같으면서도 지구상에서도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기 때문에 또 뭐가 크게 다를까 싶거든요.
네, 뭐 일단 두 지역을 보면은 온도부터가 다릅니다. 연간 평균 기온이 남극은 섭씨 영하 49도고요.
네.
북극은 겨울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34도입니다.
네.
북극은 여름철이 되면은 평균 기온이 섭씨 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극이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곳입니다.
네.
지구에 있는 얼음의 90%가 이 남극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극지방에도 생명은 존재하는데요.
네.
극지방에 사는 동물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실까요?
폴라베어, 펭귄, 북극곰, 남극의 신사라고 불리는 펭귄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두 동물이 극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극지에 살고 있지만 이게 또 같이 살 수는 없는 동물입니다. 자석의 N극, S극처럼 딱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그런 동물인데요. 아마 같은 곳에 산다면 펭귄은 북극곰의 먹이가 돼서 펭귄의 멸종, 뭐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펭귄을 잘 보시면요. 머리가 작지 않습니까? 몸은 퉁퉁하죠. 양쪽에 팔처럼 생긴 이게 짧은 게 있는데 이게 지느러미입니다. 이 날개가 퇴화한 것으로 보는데요. 북극곰하고 펭귄이 같이 살았다면 도망 다니느라고 아마 날개짓이 바빴을 테니까요. 퇴화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북극지방의 대부분은 육지로 둘러싸인 얼어붙은 바다가 되겠고요. 남극은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입니다. 산맥과 호수도 있습니다.
네. 북극에는 또 여러 도시에서 사람도 산다던데요. 남극은 원주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북극지방이 또 여러 나라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땅이죠.
그렇습니다. 북극해는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요. 국제적인 그런 공역입니다. 대부분이 공해로 간주를 하지만 캐나다, 덴마크, 러시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미국 이렇게 주변의 8개 북극권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대륙붕 연장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지구의 극지방 공부 여기까지 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극지에 간 탐험가 여성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토리 메이커 영국 여성이네요.
네, 세계 기록을 3개나 갖고 있는 전직 영국 육군 장교 프리트 찬디 씨가 혼자서 다시 말해서 아무 지원 없이 혼자서 북극점에 도달하려는 첫 번째 여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영국의 BBC가 전했습니다.
네.
프리트 찬지 씨는요. 폴라 프리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번 도전에서 약 500마일, 800km의 여정을 떠나는데요. 섭씨 영하 50도의 극한의 온도를 견디면서 움직이는 해빙 위를 걸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무지원, 뭐 무보급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무지원은 말 그대로 각종 재보급이나 위급 상황에 지원이 없는 원정입니다. 무보급보다는 더 큰 개념을 말하는데요. 이 무보조라는 것은 풍력 원조, 뭐 연을 사용한다든지 개썰매를 탄다든지 차량 보조 등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동력을 얻는 원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스키라든지 썰매라든지 직접 타는 썰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전기, 나침반,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GPS 등은 보조품에 넣지 않습니다.
네, 극지 탐험을 혼자 지원도 없이 가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참. 네, 일단 영하로만 내려가도 귀가 시린데 영하 50도라니.
그러니까요.
정말 극한의 도전이네요.
예. 찬디 씨도 역시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고 이번 도전을 표현했습니다. 북극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70일 정도, 두 달하고 열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성공 가능성이요. 5에서 10%에 불과하다는 게 찬디 씨의 얘기였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혼자서 지원 없이 북극점에 도달한 사람은 1994년 노르웨이의 보르게 우슬란트 씨 그리고 2003년 영국의 펜 헤도우 씨 이렇게 단 두 명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상상조차 어려운 여정인데 찬디 씨 이전에도 극지 탐험에서도 여러 기록을 세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예. 찬디 씨 영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도계 유색인종 여성입니다. 네. 영국 퇴역장교이고요. 물리치료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찬디 씨가 이미 2022년 1월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혼자 남극점에 도달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한 해 뒤입니다. 2023년. 2년 전이 되네요, 벌써. 1485km, 약 900마일을 16시간 동안 홀로 완주했습니다. 무지원, 무보급으로 가장 긴 편도 극지 스키 탐험 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그리고 2023년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700마일, 약 1126km를 31일 13시간 19분 만에 완주하면서 여성으로서 또 가장 빠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지구에서 가장 춥다는 남극을 참 대단한 기록들이네요. 네. 남극을 뭐 이렇게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북극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찬디 씨는 이번 도전이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극에서는 육지로 스키로 이동을 했지만 북극에서는 해빙, 그러니까 얼어있는 바닷물 위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얼음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고 방향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이동을 했는데 해류 때문에 다시 출발점으로 이런.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젖고 어둡고 거친 얼음들이 미로처럼 펼쳐 있는 곳이고요. 높이가 또 20m까지가 되는 얼음도 있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30대 여성이던데요. 네네. 이런 극한의 환경에 도전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여성들이 이 도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게 찬디 씨 얘기입니다. 이번 도전이 무섭고 어렵다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을 시도하는 데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도전이 또 누군가에게 꿈을 쫓을 영감을 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언제 출발하나요?
3월에 출발합니다. 네. 캐나다 엘즈미어 섬. 그 북극점으로 가기 위한 가장 북쪽의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는데요. 지금 몸무게가 62kg이라는데 여기다가 15kg을 더 늘려야 해서 근육 운동, 지방 증가를 위한 체력 훈련을 받아야 한답니다.
네, 뭐 체력 소모가 심할 테니까 체력 준비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럼요.
자, 여성 최초 무지원 단독 북극점 성공을 위한 브리찬디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미국인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두 명의 탐험가입니다. 자, 먼저 앤 벤크로프트 씨 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자, 앤 벤크로프트 씨 1955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탐험가입니다. 북극과 남극 탐험에서 여러 차례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네. 벤크로프트 씨 어려서부터 아주 모험을 즐기는 가족 환경에서 자랐답니다. 난독증 극복하면서 학업을 마친 후에 체육교사 또 야외 활동 강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6년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스테거 국제 북극 탐험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극지 탐험을 시작했는데요. 이 탐험에서 캐나다, 아까 같은 섬입니다. 캐나다 엘즈미어 섬을 출발해서 56일 동안 개썰매를 이용해서 보급 없이 북극점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썰매와 걸어서 도보로 북극에 도달한 최초의 여성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1992년에는요. 여성들로 구성된, 미국 여성들로 구성된 첫 팀을 이끌고 덴마크 쪽의 북극 지역인 그린란드를 횡단했고요. 이듬해 미국 여성 탐험대를 이끌고 67일 동안 남극점을 스키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두 극점, 북극점과 남극점에 모두 선 최초의 여성이 된 겁니다.
네, 벤크로프트 씨는 또 단체로 움직였네요. 네. 이후에도 업적이 이어졌다고요?
예, 2001년에는요. 노르웨이 탐험가 리브 아르네센과 함께 남극 대륙 횡단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여성 최초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약 2750km를 스키와 항해로 94일 동안 성공적으로 완주했습니다. 벤크로프트 씨 1995년 미국 여성 명예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버라 힐러리 씨에 관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바버라 힐러리 씨 1931년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 탐험가이자 간호사였습니다. 무려 75살에 북극점에 도달한 최초의 아프리카 미국인 여성이 됐고요.
네.
79살에는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남극과 북극, 양극점을 모두 정복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됐습니다.
고령에 양극점을 모두 정복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네.
간호사가 베개 가운을 벗어 던지고 왜 탐험을 하게 됐을까요? 네.
힐러리 씨가 5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택시기사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후에 북극곰 사진 촬영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요. 힐러리 씨가 폐암과 유방암을 앓고 난 후에 북극 탐험을 도전했다는 건데요. 그때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네.
하지만 힐러리 씨는 흑인 여성이 북극점에 도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만 5천 달러를 모금해서 여정을 준비했고요. 2007년에 북극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너무나 흥분을 해서 장갑을 그냥 벗어버렸다가 손가락에 동상을 입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 79살 때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두 극을 남극과 북극을 모두 정복하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자, 극지 탐험에 인종과 나이 장벽을 깬 힐러리 씨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 8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참 인간의 도전도 성취도 한계가 없는 걸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힐러리 씨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히스토리 메이커 오늘은 극지 탐험가 여성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요. 이 한국 여성이 극지 탐험에 성공해서 화제가 됐었네요.
네네.
누군가요?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탐험가 김영미 씨입니다. 지난 12월 27일에 남극점 무보급 무지원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탐험 50일 만에 남극점에 도착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남극점에서 식량 등을 보급받은 뒤에 다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극에 레버렛 빙하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향하는 1700km 이르는 남극 단독 횡단입니다. 김영미 씨가 사실 2023년 1월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남극점 단독 도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100kg 무게의 썰매를 끌고 51일 동안 1187km를 혼자서 남극점에 도달했는데요.
네.
그보다 앞서서 2013년에는 또 산으로 세계 최초로 해발 6,840m 미지의 히말라야 암프 1봉, 암프 1을 등정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김영미 씨를 멈추지 않는 탐험가라고 부르면서 성공적인 탐험을 기원했습니다.
네. 자, 2025년 새해에 소개해드린 히스토리 메이커의 여주인공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bear, B-E-A-R인데요. 명사로 쓰일 때는 곰이라는 뜻이고 동사로 쓰이면 참다라는 뜻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You know, the other day I saw the most adorable bear on TV. But I couldn't bear the thought it was in the zoo.
최근에 TV에서 최고로 사랑스러운 곰을 봤어요. 하지만 그 곰이 동물원 안에 있다는 생각이 견디기 힘들었죠. bear, B-E-A-R, bear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명사로 곰, 하지만 동사로 사용할 땐 힘든 것을 받아들이다, 다시 말해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무언가 소지하다,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에 보장된 무장할 권리를 right to bear arm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아가 책임을 떠맡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뜻으로 bear이란 동사가 쓰인 문장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ar with me. Be patient with me. Give me a moment.
이번에는 내가 서류를 찾는 동안 기다려주세요.
Bear with me while I find the document.
내가 설명하는 동안 기다리세요.
Bear with me while I explain.
Some sound the same but are spelled differently, like two, two, two. One is a preposition. The other is an adverb or synonym for also. And the last one is a number.
이번에는 two, T-O, T-O-O, two, 그리고 T-W-O, two. 이 세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문법적인 용도가 확연히 다르고 뜻도 판이합니다. 먼저 T-O, two는 뭐뭐로, 뭐뭐에게를 나타낸 전치사죠. T-O-O, two는 also, 또한 이런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T-W-O, 이 단어는 숫자죠. 이를 말합니다.
Principle and principle. One means truth. The other is a head of a school or organization.
Principle, P-R-I-N-C-I-P-L-E. 그리고 P-R-I-N-C-I-P-A-L. 발음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하는 단어인데요. Principle, P-R-I-N-C-I-P-L-E는 원칙, 신조를 말하고요. P-R-I-N-C-I-P-A-L은 학교의 교장 같은 특정 기관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Here, here. The first one indicates a location, while the other one indicates listening.
Here, H-E-R-E, H-E-A-R. H-E-R-E, here은 위치, 이곳을 표현하는 명사나 부사로 쓰이고요. H-E-A-R, here. 이것은 듣다라는 뜻의 동사죠. Cite, C-I-T-E. Cite는 이유, 예를 들다 혹은 인용하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S-I-T, Cite는 위치, 현장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Cite, S-I-G-H-T는 시각, 시야를 말합니다.
Lay, laid, laid. Lie, lay, lane.
Lay, L-A-Y, 놓다. Lie, L-I-E, 눕다. 자주 혼동되는 단어죠. 눕다, L-I-E의 과거형이 lay, L-A-Y이기 때문인데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he chicken lays eggs.
닭이 알을 낳습니다. 과거형은 L-A-I-D, laid고요.
The workers laid the foundation for a new school.
인부들이 새 학교를 위한 기반을 놓았습니다. 과거 분사는 laid, L-A-I-D입니다.
He has already laid his cards on the table.
그는 이미 테이블에 카드를 올려놨습니다. 반면 눕다라는 뜻의 lie, L-I-E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입니다.
Don't lie in the grass.
풀밭 위에 눕지 마세요. 과거형은 L-A-Y, lay죠.
She lay on the bed.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The food had lain on the counter for too long.
그 음식은 판매대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Lie, L-I-E는 또 거짓말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이 경우 과거형은 lied, L-I-E-D, 과거 분사도 L-I-E-D, lied입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VOA 매일 영어, 오늘은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들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 lie, lay, lane, 눕다, lay, laid, laid, 내려놓다,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